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는 그저 신기한 옛날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니만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세밀히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런 내용이고, 우린 이 이적을 칠병이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이적은 14장에 있는 오병이어 이적과 아주 흡사한 그런 그 이적이죠. 내용이 좀 다르고 또 등장하던 숫자가 좀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몇 개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다. 이러한 내용에는 동일한 그런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이적이 거의 같은 그런 이적이기 때문에 그 이적이 말한 의미도 거의 동일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베풀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이적의 의미가 동일하다면은 결국은 어느 하나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적이든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이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적을 두 번 행한 것이 아니고 한 번 행했는데 단지 마태가 그 이적을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두 번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란 성경은 신뢰할 만한 그런 성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이적을 단지 어떤 숫자와 그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기록을 했다면은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적을 조작을 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조작을 했다면은 결국은 마태복음이란 성경은 인간의 조작이 들어간 것이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이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떡과 생선으로 수천 명의 사람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남았다, 그런 내용 때문에 같은 동일한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될 다른 이적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이적이 다른 점은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으로 되어 있는데 칠병이어는 이방인이 그 대상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또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게 합시다. 이렇게 먹지 못한 것을 제자들이 먼저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칠병이어에는 제자들은 그 무리를 먹일 만한 어떤 방법을 전혀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 다른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것, 지난주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고친 얘기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칠병이 이적은 광야에서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3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제 말한 걸 보면은 그 칠병이어는 광야에서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장애인을 고친 그런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칠병이 이적을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조금은 좀 번거롭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일은 장애인 고친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 무리로 하여금 산으로 장애인을 데리고 오신 오게 한 후에 그 장애인을 고친 그런 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행하셨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장애인을 고친 그런 일뿐이라면은 그냥 밑에 빈들에서 행하시고 이어서 칠병이어를 행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칠병이어를 행하시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행할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장애인 고칠 일이라면은 산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굳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광야에 내려오셔가지고 광야에서 그 칠병이적을 행하신 것도 그만한 또 이유가 따로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산과 광야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산과 광야라고 하는 건 구약적 배경에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자체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산과 광야는 구약을 배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산과 광야를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율법 주는 그런 일이 광야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산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인간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걸 드러내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자 하나님 백성답게 되자 이렇게 시도했지만은 그 일에 실패를 했죠. 또 그것이 율법 중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본래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였어요. 본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앙성을 잘한 복 받는다는 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하나님의 시각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 볼 때 인간은 하나님 복을 내려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정상적인 하나님께 막 기쁨을 줘가지고 복을 받아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살거든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줘가지고 광야로 밑으로 내려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산에서 장인을 고친 그런 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정상의 한 장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그런 우리 인간성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그런 일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자기들이야말로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법 같은 것을 만들어 지키면은 깨끗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또 구원받은 그런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 산으로 올라온 장애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비정상적인 장애인이었다. 그 장애는 오직 예수님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장애를 고치신 것은 주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칠병의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정말 인간을 진심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말한 대로 칠병이의 배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좋은, 그, 우리가 뭐 추천할 만한 그런 생활은 아니었죠.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아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그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 광야를 배경해서 칠병여 이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 그 자비로 인해서 인간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 오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칠병의 이적은 오병의 이적과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칠병의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이 계시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먹이고 배부르게 한다는 것,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그 줄이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32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한 무리들이죠.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길을 갈 때 기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거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이 이적은요, 단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이적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리의 이적이라면 오병이와 똑같은 그런 이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이적은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 해당되는 이적이 돼버리겠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고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흘 굶어서 힘이 없고 그래 길을 가다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나는 사흘 굶어 줄이는 힘이 없는 길 가다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안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탄탄 직장도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처럼 내 우리 자신 실상을 알지 못하고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우리는 세상 것을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배부르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무엇이고 길을 가다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상이 뭔가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것은 되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뭔가 만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배부름은 일시적이에요.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목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항상 배고픈 상태로 살아갑니다. 죽는 그 순간과 배고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마냥 돈만 있으면 배부르다 이런 생각에 파묻혀 살아갈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아우성 속에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영혼이 배부르지 못한 상태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의 것에 배고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흘 굶어 기진한 내 영혼이 줄여있는 그래서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실상이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보라고 우리 앞에 말씀을 들고 오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게 믿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제해버리고 그냥 교회에 다녀주는 것으로 믿음의 문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믿음을 이용해서 복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항상 그랬던 그 소망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꾸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돈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이런 아우성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을 줘가지고 배부르게 한다 그런 식이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목마름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가 채워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목마름을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이런 욕망 가운데 해결점은 딱 하나죠. 그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란 우리 존재가 항상 그 죽음이라는 걸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죽는다 했을 때에 오늘 죽을 사람에게 돈, 직장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돈, 직장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죽을 사람에게 돈이 배부름이 되고 직장이 배부름이 되고 뭐 자식 잘린 배부름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에게는요, 세상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져요. 이제 죽으면 저 모든 게 다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 다 헛된 거, 허망한 것이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인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냥 돈도 그 뭐 다 필요 없으니까 단지 며칠 단 몇 달만에 살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이건 본래 마음이 아니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만 자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나중에 뭔 훗날 일로 밀쳐놓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만큼은 내가 남들처럼 사는 것도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보다는 돈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뭘로 배부름을 얻고 싶어 합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말하는 대로 돈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 돈으로 배부른 그런 세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그 소망의 소리가 벗어나지를 못하죠. 세상 것을 마음껏 가져가지고 배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인생이라는 거 그걸 깊이 들여다 본다면은 돈과 또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게 못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영원히 계속해서 배부름 있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것을 배고파하고 또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배부름 먹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 영원히 배부른 그런 상태에 신다라면은 세상 때 절대로 목말라하지를 않습니다.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처럼 영원히 배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족과 감사도 없죠. 또 기쁨도 없죠.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땅의 것으로 채워주고 또 채워줘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구조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정상적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을 세상 것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모르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교회의 신앙은 그런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꾸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리감은 그런 말들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영혼이 배부르면요 육신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항상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이고 영원히 배부르면은 현재 나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기쁨입니다. 충족이에요. 충만이죠. 그게 배부른 상태라 그 말입니다. 영혼은 배부르고 육신은 빈곤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세상 것이 내가 원한 대로 안 채워져도 내 영혼이 주님을 배부른 상태라면은 이미 이 땅의 것은 있는 그 상태로 내게 충만이다. 그게 신자의 감사로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신자란 것이죠. 적고 많다 이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내게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주님으로 그 영혼을 배부릅니다.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배부름의 상태, 이런 배부름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병 이어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굶게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가 배부르면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반응을 하죠. 말하는 대로 오병이어의 때와 다르게 제자들 어떤 방법을 해결방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오병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리를 배부르게 할 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리를 배부르게 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자기 해결 방안, 광야에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선이 안 찬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항상 이 세상에서 치우치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비와 풍일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죠. 그 자비와 풍일이 세상에서 내게 지워주는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으로는 시큰둥해져 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죽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는 것밖에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가는 귀한 긍휼과 자비는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믿음에서는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굶게 보내지 않겠다는 그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 줄여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굶겨서 보내면 길에 기진할까 염려스럽다는 그 주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참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처럼 불쌍한 존재이구나. 그걸 알아야만이 그런 날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와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예수님을 배부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길에서 노숙하고 장애를 가지고 헐벗고 그런 것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죽어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짊어지고 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요 인간에게 죽음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끝이 없는 고통의 의미가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에 처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심으로써 영원한 고통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복된 세계로 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그 피,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본 자의 믿음이죠. 죽음에 처한 나에게 나를 살려내고 나를 배부른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신자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게 전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많은 돈이 내게 없어서 불만입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갔노? 그런 불만이 튀어나옵니까? 남들은 큰 집에 사는데 난 작은 집에 사는 게 불만입니까? 그런 불만들은요, 이방인 세계의 불만입니다. 예수가 어느 세계에서 나오는 불만이에요. 세상만 복은 사람들의 불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그런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인간 죽는다.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이걸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게 인간인데 그 죽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세상 것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라 그 말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지 또 뭐 큰 집 살든 말든 상관없이요,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있는 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 법칙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죽는다는 게 하나의 법칙 안에서는요, 노숙자든 부자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인간은 죽는다는 거, 이걸 잊지 않고 예수 없이 죽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원칙,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도무시는 못 살겠다는 그런 이방인의 아우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신자의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배고파하는 것이 어떤 이 땅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봉사도 헌신도 어쨌든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배고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한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배고픔을 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신자인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계신 예수님의 자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비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사실 그러한 것에 마음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로 배부름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복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보면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제자 역할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떼주신 것은 맛없는 떡 그대로예요. 그때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막 크림 바르고 해는 맛있는 케이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맛없는 그냥 밀가루 그걸로 만든 그냥 그런 맛없는 떡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떼어준 것은 맛없는 떡이고 또 제자들은 그 떡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눠줄 뿐입니다. 그게 제자 역할이에요. 맛없는 떡이 제자의 손을 거치면서 맛있는 케이크로 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받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나누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복음은 맛없는 떡과 똑같아요. 정말 맛없는 게 주님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떡이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남았다. 그 정도의 넉넉함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라 그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어떤 내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별 도움도 안 되는 맛없는 그런 떡과 같고 그 복음의 길이 남들 다 가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그래서 고난도 고난이 다가오고 피하고 싶고 그런 복음 보이지만은 그 복음은요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고 남는 우리 배부르게 하는 그런 넉넉함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나눠준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긴 바로 그 마음이었죠. 주님처럼 줄이고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비록 맛없는 그런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받은 그걸 그대로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교회는 줄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를 불쌍히 봄으로써 정말 생명이 된 정말 진리를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마음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 실상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형편과 같다 그 말입니다. 설교 마지막 치면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나 기억나는 이제 선생님 있기 마련이죠. 저도 기억된 선생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때 한 분이 있고 중학교 때 한 분이 있고 고등학교 때 한 분이 있습니다. 딱 한 분씩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의 선생님은 저한테 굉장히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은 별로 안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선생님은 나를 아주 해롭게 했던 그런 선생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그분께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분인데 생물 선생이 있어요. 생물 선생인데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받으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 때가 되면은 생물 선생이니까 생물 출제 문제도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문제 이게 다 가르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줄 쳐라 저기에 줄 쳐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게 시험 나온다 가르치죠. 저는 생물 점수는 100점입니다. 그것만 읽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분이 시험 강도 갈 때에는 그 시험 문제 보고 답을 저한테 다니면서 와가지고 살살 또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내가 틀린 거나 고쳐주고 그래야 하니까 점점 자연이 막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실력이 좋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배우면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과외하다가 중3의 2학기 이제 끝분에 가가지고 교사를 그만두고 이민을 가버립니다. 돈 벌었는가? 이민 간 순간 저는 성적은 확 떨어져 버리죠. 가르친 사람이 없으니까 답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해외입니다. 그냥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 안 해도 영어 수학 가르쳐주니까 점수 나올 거니까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나를 망치는 거라 생각도 못하고 어쨌든 성적 잘 나오고 집에 가면 칭찬받고 얼마 좋습니까? 그분이 떠나고 나서야 야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때부터 영어서 따라갈 못 따라갑니다. 이미 1년 반 넘게 놀았으니까. 지금 영어 아주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 그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었던 장래 그걸 생각했던 그렇게 안 했을 거라 그 말이었죠. 그런 면에서 그분은 나를 해롭게 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선거 잘 나온다. 여기에만 그냥 치우쳐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의 교회가 꼭 그런 식으로 찾아온 무리들을 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무리들의 실상 그걸 바라본다면 정말 내려놓을 것이 뭔가 그걸 고민하면서 정말 참내 생명이 되는 것 사는 길이 되는 것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내려놓을 것인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무리의 굶주린 실상 길을 가다 기날 수밖에 없는 그냥 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입맛에 맞는 걸 내어놓아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일단 순간순간적으로 뭔가 인기를 끌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실력인 어떤 교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눈을 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무엇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인가 하는 것. 뭐가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내 입맛을 맞춰주는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는 눈을 돌리지를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일곱 광주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그냥 7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연관이 있는 게 일곱입니다. 하나님이 7일간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는 아무 부족하면 충만된 창조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이죠.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 완성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일곱이라는 수입니다. 이 충만과 완성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 그걸 뜻하는 것이죠. 인간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세계만 충만되고 완성된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곱 광주로 남았다 이러한 얘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영생의 세계 그것만이 부족하면 풍성한 세계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어준 그 살과 그 피의 세계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의 세계 그것만이 완성된 충만된 그런 세계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 좀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한 역할이에요. 복음이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치우쳐 살아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배부름을 할 수 있는 그 세계는 충만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밖에 없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이걸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땅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그 살과 피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만으로는 됐습니다.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게 날 살립니다. 이런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배부른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배부른 신자는 이 땅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이죠. 그게 사도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세계 안에서의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은 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분명히 구별되버린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살과 피를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속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게 했다. 나 같은 자를 그 영생에 완성된 충만된 그 세계로 속하게 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끝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세상 것만 눈에 들어오면서 땅의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배부르지를 못하고 줄이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배부르지를 못해서 불평에 살아있고 이 땅의 길을 가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실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에게 참된 양식은 십자가에 그 몸과 피를 흘리신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고 그 배부름 가운데에서 이 땅에 그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